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세상에 펼치시려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실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증언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오늘의 본문 사건 속에서도 밝히 보여줍니다. 여기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언하셨다라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부분은 단 한 가지만을 위한 증언이 등장합니다. 그 증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기적들을 행사하는 수많은 가르침과 행동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에 관한 증언인 것입니다. 가령 소경과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사람, 앉은뱅이, 중풍병자, 무서운 악의 세력에 감금되어서 18년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을 신음하며 보내는 귀신 들린 자들, 온갖 질병에서 고통받는 자들. 자, 이런 현실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부자유스러운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세상 앞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세계에서 정상적인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의도는 오늘을 사는 현실과 사회와 환경과 조건을 에덴 동산과 방불한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사실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영과 육을 치유를 행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신이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계시 위에 행동으로 말미암는 계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장례 행렬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장례보다 참담해 보이고 비극적인 청년의 장례 행렬을 마주칩니다. 유족으로는 오직 한 명입니다. 바로 죽은 자의 모친이요 과부입니다. 과부의 독자의 그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어느 장례나 슬프지 않는 장면은 없습니다. 물론 그 슬픔의 높낮이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 왔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사별하는 그 아픔은 그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그 슬픔의 높낮이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물론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수가 다 차서 이제 80, 90이 되어서 소천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있지요. 요즘에는 하도 과의학이 발달해서 90세 이상도 넉넉히 사시고 90 하반기에 많이들 소천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걸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인생은 80이요 강건하면 90일지라도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그렇게 소천하는 어르신들 또 인생의 꽃을 다 못 피우고 젊디 젊은 나이에 죽은 자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슬픔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장사할 때 그 슬픔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슬픔은 앞서간 자녀를 손수 매장해야 하는 부모의 슬픔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실로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과부의 외동아들이 어머니에게 갖는 의미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지요. 그러나 그 모친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이제 파괴되어집니다. 심지어 자신 또한 세상 앞에 인생의 사표를 던지고 싶은 허망함과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행렬을 무관심 속에 그냥 지나치시질 않습니다. 비통한 마음, 불쌍하고 민망히 여기시며 장래 행렬을 마주하십니다. 실로 경이롭고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하지요. 16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정복자가 젊은 청년의 생명을 포로로 붙잡아 성읍으로부터 의기양양하게 행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관위에 놓여있는 무시무시한 정복자의 노략물을 그저 두려운 시선으로 멀찌감치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그 죽음의 승리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권세가 마치 나팔 소리를 들으며 로마의 수도에 입성하는 개선장군처럼 죽음은 자기의 노략물들을 무덤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행렬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과 맞닥뜨리게 되고 주님에 의해서 저지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손가락 하나로 사망의 병거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저지를 당합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심해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리고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 창조주, 최고의 심판주의 말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노략물은 강력한 사망에게서 되돌려집니다. 법정 포로가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 포획한 노예물이 노획물이 질병, 고난, 사망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권세자 그 한 말씀에 어쩔 수 없이 다 놓여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구성한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할까요? 우리 주님은 곧 영광 중에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 안에 속하여 있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나인 성문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너희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너무나도 분명한 영광의 예표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소망이 됩니까?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지요. 온갖 고통, 질병, 사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찬미케 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할 것이다.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회고해 볼 때, 추적해 볼 때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경이로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세 번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의 그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죠. 이런 경이로운 기적들,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선을 붙잡아 놓으시는 예수님의 행동적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은 복음서 뒤로 가면 갈수록 기적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왜 등장하는 거 아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아 놓는 초석인 거예요. 시선을 붙잡아 놓아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가,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는 설명할 수 있을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펼치시는 은혜, 사랑, 긍휼, 자비, 용서 이러한 내용을 기적은 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기적이 등장하지 않지요. 그러나 기적을 행사하시는 그 이면에는, 그 중심에는 주님의 그 섞인 감정, 그 마음이 무엇으로 등장하는 거 아니? 언제나 긍휼과 자비로 등장합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기적을 행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뭘까요? 사랑 속에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불쌍히 여기심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지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고상한, 가장 고급한 신앙을 스토아파 신앙으로 언급합니다. 이 스토아파들은 신의 첫 번째 속성을 무감동이라고 믿고 있어요. 무감동하다는 것은 느낄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타인을 슬프게 혹은 애석하게 느끼게 한다든지 기쁘거나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 상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만일 상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적어도 그가 상대방보다 뛰어나거나 우월하다는 얘기가 되어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는 위대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땅히 무감동해야 되는 존재여야 한다. 이것이 스토아파가 주장하는 최고의 신앙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감동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비오는 구질구질한 날에도 주일날 와서 영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저 친구는 부추성 교인인데 오늘 주일 참석했네. 기뻐하세요. 부추성 교인이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만 참석하는 교인을 일컫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날을 제외하고 오늘 참석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은 우리의 아픔, 슬픔, 좌절, 외면하시거나 지나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먼저 찾아오셔서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보듬으시고 회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선은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 거 아니? 청년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쏠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심은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어떤 희한하고 특이한 일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은 자에게 어떤 특별하고도 뛰어난 가치가 있어서 그 청년을 살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가 죽은 자 중에 다시 살아나더니 과연 다시 살아난 자답게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느냐 하면 그런 청년은 이 청년에게서 발견되질 않습니다. 그런 일을 위하여 그를 살려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을 살리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고마움이 있었겠지요. 그가 전에 있던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됨을 다짐할 수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아들을 잃고 상실하고 좌절의 늪에 빠진 그 살아갈 소망이 없었던 어머니에게 주님은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그 어머니의 아픔을 채우라고 이 아들을 살려서 호흡을 주어서 그 어머니에게 안겨주는 것이 이 어머니에게 기쁨으로 회복시켜주고 치유하는 일이기에 어머님의 불쌍함과 긍휼하심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능력의 권위를 통해서 이 사망한 아들을 상실된 파괴된 그 모친의 품에 안겨주심으로 그 어머니가 기쁨에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기쁨을 더욱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의 원동력은 주님께서 그 모친의 피통함, 고통, 눈물 바라보시고 찾아오시고 그의 마음에 참여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울지 마라.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지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찌 보면 그 외동 아들을 잃고 상심함에 빠져있는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어머니와 방불한 삶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의미와 희망을 송두리째 상실한 자도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공개할 수 없는 스스로 끙끙거리며 소가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 쓰지 않는 나약한 인생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실로 할 수만 있다면 그 바란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인생의 사표를 내던지고 싶은 그 처지에 놓여있는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는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회복과 치유를 날마다 찾아오셔서 관심 속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여호와의 그 강렬한 시선은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십니다. 모친은 그 독자를 다시금 품에 안자 밀려왔던 그 슬픔, 좌절, 환희와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변하게 되죠. 이 사실을 주님 자신이 기뻐하시지요.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영광은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낙심과 좌절과 아픔과 슬픔은 주님의 고통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처럼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의 그 결과가 우리가 죄로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었던 사망의 관계가 은혜롭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 이 사건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금 살려낸 기적보다 더 영광스러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인도함을 받고 나온 자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말씀도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의 말을 우리가 듣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셔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여러분 각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영원토록 보존되어 있고 게다가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직분에 충성하도록 세상 앞에 우리를 내시고 그 직분에 걸맞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아니 우리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차디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 현실의 환경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게으르지 말고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늘 담고 하루하루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약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독자를 잃어버린 그와 방불한 어려운 삶이 얼마나 많은지요. 실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사표를 던지고 싶은 충동적인 그러한 삶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마라,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겨주시며 회복시켜주시며 긍휼과 자비로 치유시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내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주신 그 기쁜 은혜의 삶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약속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도록 양손 들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